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이어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포대 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한 동맹군의 한반도 방어 능력과 군사적 대비 태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수도권의 요격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문제도 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가 선정됐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트럭을 동원한 테러가 발생해 84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미로.
슬슬히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이어서 경북 성주를 사드 포대 부지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문제 관련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실을 북한 내부에서는 감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 사드 포대 부지를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성주를 사드 부지로 결정한 데는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와 모의 실험인 시뮬레이션 분석 그리고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미한 공동실무단의 성주 지역 사드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예. 자, 이 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됐는데 결정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전체의 절반 또는 3분의 2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2천만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중요 국가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와 주요 저유시설은 물론 유사시 증원 전력을 수송할 부산항 등이 요격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이로써 미한 동맹군의 한반도 방어 능력과 군사적 대비 태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유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성주 지역은 특히 사거리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고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해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적 강도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
예, 성주 지역이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의 요격 범위 등을 살펴보면 한국 수도권에는 요격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버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 남부 지역이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사드는 기존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한국 수도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 거리는 200km로 성주에 배치될 경우 경기도 북부의 주한미군이 이전 배치될 평택 일대가 요격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요격 거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재승 한국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도 짧아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가장 적합한 요격 체제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부대를 수도권에 전환 배치하거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부대를 순환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치 발표 이후에 미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미한 두 나라가 협의를 거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한국과 주변 지역을 계속 위협한 데 따른 것이며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행태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협의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커비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동안 중국 측과 사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드의 핵심적 기능을 설명했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드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네.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정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한 이외에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외교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리고 있고 이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북한의 반응은 어땠을지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사드 부지가 성주로 발표된 뒤 지난 1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민족의 운명을 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국들이 실질적인 군사 조치를 할 경우 한국은 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에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성주 군민들의 반대 농성과 각 계층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남남 갈등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사드 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1일에는 총참모부 포병국에 중대 경고를 내고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사드가 한반도 주변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주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을 1차적 공격 목표로 삼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나아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핵전쟁의 검은 그룹을 몰아올 것을 핵책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그를 위한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몰아쳤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편승에서 미국과 대결 구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그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사드 문제로 돌려서 국제사회의 결속과 화해를 이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박사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중관계 회복은 물론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균열을 노린 움직임으로써 결국 북한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완화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의 논조를 살펴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는 미국과 한국의 결정이 발표되자 잇따라 사설과 논평, 분석 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신화통신은 사드가 겉으로는 북한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별도 해설기사에서는 사드는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일보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해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균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 다시는 경제관계나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구시보는 지난 13일 한국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빌미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예. 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 또 반발을 살펴봤는데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안전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드 배치는 정치 외교 군사적 문제 외에도 사드 포대에서 발사되는 고출력의 전자파와 관련한 괴담이 한국 내에서 나돌고 있는데요. 이 전자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한국 국방부는 적의 미사일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서 쏘는 사드의 고출력 전파가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구역은 모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는데요. 또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도 전자파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주변 농산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 부지가 경북 성주로 결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배경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발했습니까?
네, 북한의 반발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정부에 뉴욕을 활용한 미국과 북한의 접촉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미국에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북한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의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김씨 세습 3대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쓴 사실이 드러났던 당시에 보였던 반응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특대형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대남 비방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비방에는 북한의 대내외 관영 매체가 총동원됐고 북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쏟아내는 한국에 대한 거친 비난의 목소리를 연일 보도했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이걸 감추면서 쉬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이 표적지 사건과는 달리 김 위원장을 북한 인권 탄압의 주체로 낙인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이 터지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부 북한 주민들은 불법 구금이나 강제노동 그리고 총살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이 이른바 최고 존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는데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발표를 계기로 향후 전국을 전시법에 따라 다뤄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번 일을 핵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지정한 것,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누림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최고 전엄의 위상에 손상이 될 우려 때문에 감추고 쉬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지금까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젊은 그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국의 새로운 여성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 총리입니다. 메이 총리 내정자는 지난 13일 오후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했습니다. 메이는 관리에 따라 여왕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메이에게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메이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여왕은 메이에게 총리로서 하원의 신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가 공식적으로 영국의 76대 총리가 된 겁니다. 이어 메이 신임 총리는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시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영국을 모두를 위해 일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에 이어 26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겁니다. 1956년생으로 올해 60살인 메이 총리는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영국 중앙은행에서 일하다가 1997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0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자 내무장관으로 발탁돼 5년간 내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신문은 메이 총리를 실용주의적 개혁가로 평가했습니다. 특정한 이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메이 총리는 멋진 옷과 요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총리에 취임할 때에도 화려한 체인 목걸이와 표범 무늬 구두를 신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요리책도 100권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총리는 1980년 은행원 출신인 필립 메이와 결혼해 36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슬하의 자녀는 없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와중에 국가 지도자가 된 메이 총리가 위기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이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던 지난 14일, 현지 시간으로 밤 늦은 시각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25톤 트럭 한 대가 축제 군중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한 8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선포했습니다.
예. 자, 좀 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날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행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기자들은 생생하게 사건 현장을 전했습니다. 트럭이 군중을 덮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AFP통신 기자는 사람들이 차에 부딪혀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며 완벽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기자는 사람들이 마치 볼링핀처럼 튕겨져 오르는 모습을 봤다며 길가 곳곳에 5미터마다 사체들이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는 사체들이 길가 이곳저곳에 나뒹굴자 사람들이 급한 대로 근처 식당에 식탁포를 가져다가 덮어줬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번 트럭 테러의 범인은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에서 태어난 31세 프랑스인인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공범이 있었는지 또 외부 세력과 연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인터넷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추종 세력이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사건 발생 직후 ISIL 토론장인 알 민바르 포럼에는 아부 우마르 알 시샤니를 살해한 데 대한 성스러운 복수극이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올라왔는데요. 알 시샤니는 ISR 군사조직 최고위급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이라크 모술 인근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지난 13일 ISR 관련 매체가 확인했습니다. ISR의 국방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저지른 일로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ISIL이 이 사건 배후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과 프랑스 당국은 사건 직후 ISIL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이나 알 시샤니의 복수라는 평가가 나온 점 등이 이들의 소행임을 암시하는 근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ISIL 근거 지역인 시리아, 이라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 테러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오래된 동맹국인 프랑스가 이번 공격에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일에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테러를 수사하고 테러범을 단죄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야만적이고 비열한 공격이라고 이번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장에서 독일은 테러와 맞선 싸움에서 프랑스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몽골에 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잔인한 공격 행위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프랑스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테러가 프랑스의 휴양지인 니스에서 발생했는데 프랑스는 지난해에도 대형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위파 무장세력 ISR 추종세력이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저지른 테러로 130여 명이 숨졌고요. 그보다 앞선 1월에는 잡지사 샤를로 앱도와 유대인 식품점을 노린 연쇄 테러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대형 테러 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기간 중 프랑스에서 발생했거나 미수에 그친 민간인 공격사를 합치면 12차례나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프랑스가 왜 잇따라서 테러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IL 공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프랑스 전투기는 시리아에서만 ISIL 공습 임무를 3,000번 넘게 수행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 또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군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영어로 PCA라고 하는데요. 이 중재재판소가 화요일 지난 12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과 원유 채굴권과 관련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고 영유권 근거가 없는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유권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이 판결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되는 면적에 9개 지점을 정한 뒤 선을 그은 이른바 구단선을 제시해 영유권 주장을 펼쳐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중국의 관련 주장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예. 자, 이 재판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송에서 이긴 필리핀 측은 즉각 대통령궁 대변인 명의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두 차례 잇따라 내서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도 입장을 밝혔죠.
네, 미 국무부도 화요일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상설 중재재판소의 이번 재판은 일단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분쟁 당사국들이 침착하게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었다고요?
네, 국무부도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인 만큼 중국과 필리핀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분쟁해결기관의 특성상 상설중재재판소는 단 1심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예. 자, 미국 정치권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미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댄 설리반 상원의원이 이날 공동으로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처음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핀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베트남 등 다른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도 당사국 협상뿐만 아니라 중재를 통한 해결책도 추구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 해군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나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합의한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지 1년이 지났군요.
네, 핵 개발을 추진하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협상을 통해 지난해 7월 14일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려 12년을 끌어온 협상이었는데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3중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실리를 택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당시 이란과의 핵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는데 이란 핵합의 1년을 맞아서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란 핵합의 1주년을 맞았는데요. 처음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핵무기를 제지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닫혀 있다면서 이란 핵합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워싱턴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적하면서 핵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중동에서 이란의 군사활동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란과의 핵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당시 이란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합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핵심 내용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또 보유한 우라늄도 희석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입니다. 또한 이란은 향후 최소 10년간 우라늄 농축활동도 일절하지 않고 또 어떤 핵무기도 반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광범위한 사찰도 받기로 했는데요. 특히 핵시설은 물론이고 주요 군기지에 대한 정기적 사찰도 받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또 실제로 핵 개발을 중단했는지 꾸준히 점검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란이 협상 타결로 얻은 건 뭐였습니까?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핵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이란에 가해진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였는데요. 이란은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이 각각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결된 합의문에는 유엔 제재를 먼저 풀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는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제재가 다시 가해지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란이 상당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돼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979년 11월 수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또 이란은 핵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막대한 원유를 외국에 내다 팔 수 없게 되면서 한때 하루 평균 400만 배럴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이 그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는데요. 그 결과 이란 최대 산업인 석유 분야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11%를 기록했지만 실제 실업률은 20%, 또 청년 실업률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또한 달러를 들여오지 못하자 이란 화폐인 리알의 화치도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가가 무려 17%나 오르는 등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자, 올해 초에 서방 경제 제재가 풀렸는데 이 풀린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란은 올 상반기까지 유럽의 정유사 7곳과 장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주요 이익 창출 수단인 원유 생산 또 수출 관련 사업을 되살려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이란 정부의 발빠른 행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럽과의 경제교류 확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 항공기, 독일의 전자제품 기업인 지멘스도 각 분야에서 이란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자, 핵협상 타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인데 이란이 유럽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이 이란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 지도부 일각에 미국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는 지난달 초 미국을 믿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류는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재 해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란산 카펫 수출입이 재개됐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의 항공업체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여 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을 방문했었죠?
예,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청와대는 한국 기업이 이란의 석유화학단지 또 철도 사업 참여 등을 통해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